눈높이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정말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실감하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실감합니다.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는 사람마다 나중에 보면 그 똑같은 데서 똑같은 것을 찍었는데 전혀 달라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찍었느냐. 아, 이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은 모임에 가거나 그랬을 때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게 되는데, 와,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 아니 제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곳인가? 아니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을 향해서 찍었는데 사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의 사진, 그래서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도 여기서 찍었는데 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저도 얘기할 때가 많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너무 멋지죠? 요즘 강화도는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버스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으면은 아예 강화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화도가 아주 청정지역으로 소문나서 휴일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 사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처하는 집 2층에서 내려다보면 정원을 지나서 논과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 시도와 모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20년 살았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참 다르네요. 이렇게 썼어요. 저 사진 보니까 정말 멋진 거죠. 이런 이유를 쓴 것은 이 목사님께서 이 강화도에서 바로 요 근처에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20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을 신축하느라고 잠시 다른 곳에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디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부부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 신축하신 데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실 만한 곳은 있으세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사세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집은 2층 집으로 정원도 넓고 아주 좋은 집이에요. 별장으로 쓰여지는 집이에요. 장로님 부부는 어떻게 사세요? 저희는 서울에 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주로 있을 테니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앞마당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갈 테니까 목사님 여기서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적어도 세 달, 네 달은 걸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사택을 짓는데 어디 갈칠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집을 선뜻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짐을 어느 정도 옮기고 이 장로님의 별장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게 눈앞에 보인가, 저 사진이. 그러면서 나도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풍경,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은 1층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교회가 막혔고 또 앞에 다른 건물이 막혀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장로님의 별장에서 2층에서 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 20년을 살았는데 이 위치에서는 처음 보니까 내가 살았던 곳인데 20년 동안 위치가 조금 바뀌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멋있는 곳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죠. 어디서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누가 사진 찍느냐, 또 어디서 보느냐,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위치만 바꿔서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보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것, 이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의 차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아니, 우리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 너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너가 세상에서 훌륭하고 너가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너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내 삶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다를,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야 돼. 마음이 달라야 돼. 목표가 달라야 돼. 그죠?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산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지. 그게 더 낫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냐고요. 그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모습, 한 여인의 수준과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사마리아 한 여인이 정오, 대낮에 물을 뜨러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틴 대학에서 이 12시 정오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점심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물이 필요하지만, 물 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낮에 12시에는 아무도 안 가요. 왜? 너무 뜨거워서 물 길러 가다가 오히려 탈진하고 쓰러질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선할 때 가는 거지 낮엔 안 간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 한 명은 왜 아무도 없는 이때 물을 길러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뭐 죄를 졌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뭐 해석들을 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시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가서 이 낯선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됐어요. 언제 혼혈족이 됐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그 지역에 있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쪽에서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칠 때 데려왔다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된 거예요. 혼혈족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혼혈족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아픔이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쭉 흘러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 개보다도 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부탁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란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뻔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미군들하고 함께 사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제 친구도 많이 있었고 학교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혼혈족이라 금방 티가 났잖아요. 그죠? 머리가 곱슬이거나 얼굴 피부가 검거나 얼굴이 하얀데 아주 하얗지도 않고, 아무튼 혼혈 아이들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족인 사마리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딱 보면 아, 이게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니면 정통 유대인인가 모습만 봐도 대번에 알아요 몰라요?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여인이 다시 말하지요.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나에게 물을 줘요? 나는 두레박이 있고 나는 그릇이 있어서 나는 물을 떠서 당신에게 줄 수 있지만 당신은 물동이도 없고 물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떠서 나한테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내게 물을 준다 한들 내가 그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나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 이 말에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번쩍인 거죠. 왜 그러겠어요? 아, 지금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뙤약볕에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이때 와요?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리면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내게 물을 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이 뙤약볕에 또 물길로 나오는 일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눈에 뜨이지도 않죠. 이 뙤약볕에 걸어 나온 것도 없죠. 또 물을 길어가지고 뙤약볕에 또 가야 되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와, 이런 물만 있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지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물 있어요? 그럼 나한테 줘요. 나한테 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다시는 물을 길으러 여기 오지 않게 나한테 당장 그 물을 좀 주세요. 내게 바로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물이 필요한지. 아마 이렇게 말씀했겠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문제, 갈증의 문제, 자신이 남들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런 아픔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뜨거운 볕에 물길로 나오는 이 고생을 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야,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무슨 물을 갖고 있을까? 얼마나 신기한 물을 갖고 있길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생을 딱 끝나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겠는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기의 갈증, 자기가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토록 죄인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하신 김은영 권사님도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할 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 맞아. 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너 그거 얘기한 거야? 엄마 나는 이거 얘기한 거야. 야, 나는 이거 생각했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말씀한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사실은 엉뚱한 이야기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혀 다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여인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이 세상의 갈증, 이 세상의 목마름,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반드시 실망해요. 반드시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맨날 뜨거운 뙤약볕에서 물길로 나와야 되는 이 걱정, 이 고생, 이것만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밥 먹는 것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문제에 물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연약한 자 고쳐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샘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갈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갈증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 영원한 샘물 이것보다 당장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당장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 쓰다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저 신기한 물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묻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너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너가 영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너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그 영생의 물, 내가 주는 말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모든 과거를 알고 내게 생명의 샘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예수님은 한 여인 그를 찾아가서 그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수준을 여인의 수준,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수준,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수준과 예수님이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준은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감사하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이 올려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최상의 수준으로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육신의 부모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오늘도 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